휴식이 아닌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왜 읽어야 할까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책을 읽어야 할까요? 바로 고통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는 대부분이 행복입니까? 고통입니까? 편안함입니까? 불편함입니까?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게 탄탄대로입니까? 아니면 고민입니까? 우리의 삶은 대부분 고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불편함으로 채워져 있고요. 때로는 좁은 길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희미해질 때 이 히브리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AD 60에서 70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간 전후로 대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핍박이 목숨을 건, 목숨을 내놓은 핍박이라기보다는 삶에 영향을 끼치는 핍박입니다. 그때 당시 세 번의 대박해가 있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 두 번째가 이 히브리서와 연관된, 그 배경이 되는 핍박입니다. 첫 번째는 AD 49년에 클라우디오 황제의 박해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황제 클라우디오가 로마에 살던 약 한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니까 그 로마에서 얘네들이 본인들의 그런 종교와 여러 가지의 풍습을 통해서 그 로마를 조금 혼잡케 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다 나가라 추방합니다. 그 추방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는 고린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 귀한 교인이 되고 귀한 일꾼이 되는 거죠. 원래 로마에 살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방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몸이 밀려나고 내 육체가 이곳으로부터 떠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재정의 압박. 왜냐하면 추방당하면 그 땅과 그 재산을 다 챙겨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도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너희들의 그런 핍박과 손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 두 번째, AD 64년에 네로 황제 대박해가 있습니다. 대화재가 로마에서 일어나고요. 이 화재범이 유대인들이다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대항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게 극심하다기보다는 애매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내하고 참았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저항을 하긴 하는데요. 피 흘리는 건 아니고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불편함과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와 비슷한 고통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목숨의 위협까지는 없어요, 사실.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살면서 가장 힘든 거는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게 가장 힘들더라는 거예요. 치사량 조금 못 미치는 만큼의 고통인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힘들 때는 하늘나라 먼저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죽지는 않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그러기에 사탄은 우리의 죽음의 고통, 죽음과 맞닿아 있는 고통을 사용하진 않아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사용합니다. 그 고통을 이용해서 우리를 복음으로부터, 우리의 그 풍성한 안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서 가장 큰 적은 누구입니까? 치킨이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그 귀한 복음의 이 생활들을 지켜놨는데 가장 최고의 적은 고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식과 고통 사이에서 서성이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과 결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음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각각 제각각인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선교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뭐 제주 영덕 울진 영동 가시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선교대원분들에게 제가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교를 맞이해서 우리 3.1교회가 힐튼 호텔과 MOU를 맺었습니다. 그러니 선교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1층 로비에서 그 숙박권을 바우처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기쁜 소식이죠? 네. 자, 이 기쁜 소식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와, 너무나도 기쁘구나. 역시 3.1교회 짱이야. 물론 여러분 진짜 제공되는 건 아닙니다. 예입니다. 요 부분만 잘라가지고 배포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기쁜 소식이구나 하고 집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 기쁜 소식이구나 하고 줄을 서시겠습니까? 당연히 줄을 서셔야죠. 그러기에 들음이라는, 복음이라는, 나에게 있는 그 숙박권이라는, 쉴 수 있는 그 복음과 기쁜 소식과 줄을 서는 이 믿음과 행동이 결부가 되어야 되는데 와 너무나도 기쁘다 할렐루야 하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 믿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말장난이 잘 일어나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들으면 된다면서요. 듣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들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하고 우리는 줄을 서러 가지 않은 겁니다. 혹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힐튼에서 제공하는 바우처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안식, 쉼, 휴식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들은 복음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켜 힐튼에서 영적 혹한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요 몇 달 사이에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은 무엇입니까? 뭐 힐튼 호텔도 좋고 우리가 쉬는 것도 좋은데 이 안식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을 안식이라고 할 때 쉼으로 생각합니다. 뭐 저 역시도 호캉스, 호텔, 뭐 쉬는 것으로 비유를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부부에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식사를 뭘로 준비해서 이런 질문 잘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 신혼여행 어디로 갑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죠.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두 가지의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유럽이요 혹은 뭐 다른 관광하는 곳이요 라고 대답을 하고요. 한 부류는 우리는 휴양지입니다. 뭐 괌이라든가 제주도라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불국사를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때 당시 불국사가 굉장히 유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신혼여행 어디로 가냐고 물으실 땐 두 가지 부류더라고요. 관광하는 부류는 내가 내 에너지를 빼야지 나에게는 쉼입니다, 휴식입니다 라는 사람들이고요. 휴양은 나의 무언가를 채워야지 나에게는 쉼입니다, 휴식입니다, 안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월화수목 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나는 무언가 채워지길 원하는 이 휴양을 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또한 안식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은 바로 반대예요. 오히려 안식과 휴식이라는 개념은 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안식이라는 원어 자체가 뭐냐면 카타파우시스라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카타라는 전치사와 파우시스라는 명사가 만나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카타콤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카타콤. AD 한 2, 3세기경에 그리스도인들을 로마가 핍박당하자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 무덤 같은 동굴에서 살았던 곳을 카타콤이잖아요. 그 카타콤이 무슨 뜻이냐면 낮은 지대 모통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 그리스어로 언더입니다. 언더, 아래라는 뜻입니다. 이 카타라는 전치사, 그러니까 전치사와 명사가 만나서 또 다른 뜻이 되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카타칼립토라는 그런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는 카타라는 금방 말씀드린 아레로라는 명사 전치사와 칼립이라는 이 명사가 결합됐습니다. 칼립은 오두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카타칼립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오두막 아래에서란 뜻이죠. 그래서 이게 어떠한 동사로 사용되냐면 무엇무엇을 덮다, 무엇무엇을 감추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두막 아래서라는 직역의 번역이 덮다라고 뜻이 조금 더 가중되어서 바뀌는 거죠. 자, 그렇다면 카타라는 뜻이 언더라면은 파우시스라는 뜻만 알면 우리가 안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더 깊숙이, 더 아래로, 더 극렬히라는 카타와 파우시스는 뭐냐면 중단하다라는 뜻입니다. 파우시스, 중단하다. 파우라는 동사가 중단하다고 파우시스는 중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파우시스는요, 영어로 어떤 것으로 이게 파생되냐면 포즈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포즈 취하는 거 말고요. P-A-U-S-E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전화기가 G색이었거든요. 그 G색에 맨 밑에 버튼을 보면 제다이얼이라는 그런 버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무슨 버튼이 있었냐면 포즈라는 버튼이 있었습니다. 이 포즈가 바로 그 포즈예요. 그 포즈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통화 일시 정지가 되는 거죠. 일시 정지. 그러니까 포즈 하면은 멈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타 포즈는 더 깊은 멈춤, 더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장 10절인데요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멈추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안식의 첫 시작은요 바로 여러분 멈춤에 있다라는 겁니다. 멈춰야 하는 거예요. 이 멈춤에 특히 이 안식의 개념 그리고 이 안식일의 개념 중에 가장 최고의 개념이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분명 등장하죠.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창조 사역을 멈추시고 중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생계와 나의 먹을 것과 나의 모든 이 세상에 관련된 일을 멈추는 것이 바로 안식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멈춰야 하는가? 물론 우리의 생계를 멈춰야 합니다. 근데 생계를 멈춘다라는 게 우리의 삶을,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뭐 사업을 멈추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겠죠. 안식 속에는 멈춤의 개념이 있다면 과연 나는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멈춤이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읽은 이 출애굽기의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 보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안식과 안식일 그리고 멈추는 개념이 항상 등장하는데요. 근데 이 멈춤과 안식일의 짝을 이루는 항상 이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바로 뭐냐면 창조의 개념인 거죠. 창조하셨고 쉬셨다. 그죠? 그래서 창조의 개념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 이후에 안식의 본, 안식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도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했으므로 모든 일을 쉬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원하십니까? 안식을 원하세요? 안식을 원하신다라는 것은 무언가 결핍이 있다는 반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걸 원해요는 이걸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결핍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을 원하신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삶의 고됨과 반복과 어려움이 계속 연속되고 있다라는 반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왜 계속 고됨이 있고 반복이 있고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을까요? 일로부터 해방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그 해답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의 죄의 결과가 바로 우리는 끊임없는 수고, 끊임없는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계속 하다 보니 우리는 안식을 원합니다. 근데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일을 중단하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여기가 끊어진 거예요. 일을 하고 고됨이 있다 보니 안식을 원하고 안식은 중단하는 것인데 일이 중단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안식은 너희들이 중단된 그 결핍과 그 공간 속에 내가 비집고 들어가겠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먹이겠다. 라는 것이 바로 안식의 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 매출하기를 매일매일 거두게 하시죠. 매일매일 거두게 하십니다. 타락 후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난 타락 전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수고롭지 않아도 됐거든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안식, 하나님이 먹이시는 안식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에덴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창조 본연에 되돌아가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는 것, 그 삶이 바로 안식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불신을 멈추시고 창조 본연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창조 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면 창조의 정확한 모습을 봐야겠죠. 창조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게 바로 안식의 완전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타락 후 지금은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죠? 계속해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죄의 결과로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타락 이전에도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창세기 2장 15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에게 노동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노동이에요? 경작하는 것,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게 해주시는데 왜 경작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경작하는 걸까요? 첫 번째면 이 경작은 하나님이 나게 해주시는 것을 단순하게 너희가 누리라는 거예요. 먹고 풍성하게 누리라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재밌는 게요. 이 경작하다라는 이 아바드라는 용례를 살펴보면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바드는 바로 일하다이기도 한데요. 이 아바드는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섬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과 20장 9절에 이게 재밌게도 섬기다와 일하다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9절에 보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모든 일을 해라. 이게 다 아바드입니다. 근데 결국 이 단어는 민수기에 가면요. 고아세 자손, 대제사장 자손들이 회막을 섬길 때, 성막을 섬길 때 제사장의 시무와 관련된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민수기 3장 7절입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이것이 바로 이 아바드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아담과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임재의 상징은 또 다른 무엇이 있죠? 성막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에덴 동산은 성막은 에덴 동산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도 보면 재밌는 게요, 아담이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과 이것이 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되죠. 무엇이죠?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 그러니까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가장 핵심인 법궤를 꾸미고 있는, 법궤 위, 법궤 덮개를 꾸미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두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한 이 두 가지만 설명을 드렸지만 많은 학자들이 구속사적으로 이 에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이 에덴에서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것은, 아바드라는 것은 그냥 과일을, 열매를 따먹고 경작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와 또한 그 결실을 따먹는 노동을 함께 동일시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라는 명령을 레위기 혹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율법에 명령된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4장 쫓겨나고 난 이후에 아벨과 가인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누가 먼저 드렸겠습니까? 바로 아담. 아담이 먼저 드린 것입니다. 그러게 아담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 가운데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노동, 그가 했던 경작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창세기 1, 2장이 성경의 가장 끝장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이 에덴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장소적 개념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시간의 개념으로 바꾸시죠. 그 시간의 개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어제 본문에도 강조했던 바로 오늘이라는 개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언제 살아갑니까, 여러분? 죽은 후에요? 아니요. 주님 오신 이후에요? 아니요. 그 장소적 개념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시간적 개념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라고요. 그래서 시편 95편을 인용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오늘 너희는 고백해라라고 하고 있죠. 제대로 살아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의 고백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중단하고 나의 노동을 중단하고 내가 주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땅땅땅 결론을 내리는 부분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결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로고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로고스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산이죠. 이 로고스는 고백이라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중단하고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로고스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하시고 삶 속에서는 내가 주님께 로고스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흔들리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너희들의 그 고통 속에 그 로고스를 흔들리지 마라. 고백을 흔들리지 마라. 진정한 안식에 참여해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예배를 통한 오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의심을 중단하십시오. 안식을 원하십니까? 말씀의 불순종을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나의 피조물됨을 인식하십시오. 그 위치를 바르게 찾아가는 것, 아바드하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신 로고스를 나의 로고스로 되돌려드리고 그 나의 고백이 끝끝내 고통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제자리를 찾아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식은 그저 나의 힘을 풀고 소파에 드러누워 그냥 처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안식은 중단하는 것입니다. 내 고통, 나에게 있는 불편함, 나에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은 활성화되어 주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마음을 때리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예배 앞에 진정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진정한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나의 로고스 드리는 것, 그 예배가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날마다 피곤함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적극적인 중단입니다. 주님, 중단하겠습니다. 내 삶을